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에 참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모아졌던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죠.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이 선거를 하는 날까지도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또 그 인기 투표에서 여론조사에서 막상막하로 거의 차이가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갑자기 부시 대통령이 이겼는데 이기는 것도 지금까지 미국 역사의 현직 대통령이 재선될 때 이만큼 크게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크게 이겨버렸습니다. 세상이 놀랐어요. 그리고 이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지 370만 표, 이 popular vote은 370만 표를 이상을 이겼고, electoral vote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선거인단은 286대 250이니까 그것도 상당히 크게 이겼고, 지난번에 그 플로리다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플로리다 주에서 아주 손쉽게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겼어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하고 상당히 의아해하면서 이제 요즘에 상당히 그 연구한 결과들이 발표되는 중입니다. 요즘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수파 기독교인들의 투표죠. 우린 누가 당선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당선되었는가.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린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부시 대통령의 참모인 이 칼 로브스는 원래 유명하죠. 이 칼 로브스가 그 뒤에서 이 선거 운동을 다 이제 그 직접 그것을 이제 다 주장했는데 그 사람은 벌써 이길 것을 벌써부터 알고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계속 지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작전은 꼭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작전이 이제 신문에 발표되는데 정말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각 시대의 대쟁투 책에서 읽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에 있는 보수파 이반젤리컬 크리스천스, 보수파 복음주의파 기독교인들을 이제 랄리해라. 다시 말해서 이 보수파 기독교인들을 환하게 하면 이긴다. 그게 딱 한 가지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보수파 기독교인들을 앵그리하게 해라. 참 놀라운 얘기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이제 당선된 다음에 내가 누구 때문에 당선된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내일 그 세상의 왕들과 이 하늘의 왕에 대해서 이 빛의 아들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그만 두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땐 미국이 지금까지의 역사 중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금 분위기처럼 1월 휴업령을 손쉽게 내릴 수 있는 분위기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원 위원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55대 44. 그렇기 때문에 세 자리를 더 뺐었어요. 그리고 이 하원 의원 수가 233대 200. 이게 1993년도에 깅그리치 국회의장이 그때 이제 이 크리스천 코올리션을 뒤엎어서 굉장히 큰 그 지각 변동을 일으켰죠.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결과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제 이 소수민족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다 투표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의 투표를 이렇게 아주 많이 국민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한 때는 드물었다 그러죠. 이렇게 많이 투표할 땐 반드시 민주당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투표를 많이 했어도 공화당이 엄청나게 이겨버렸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이 이른다,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타부를 깨버렸습니다. 그 또 초점이 어딨습니까? 보수파 기독교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나머지 4년 동안에 이제 우리가 뽑아준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나옵니다. 참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1호 시험령은 이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과 제 앞에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왜 노아의 여덟 식구만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120년 동안 기다리다가 맨 마지막에 몇 년 남겨놓고 다 지쳐서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주에 들어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설교했지만은 비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 몇 년 동안 다 돌아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재림교회 안에 믿는 자들 속에서 생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존절이 깨어서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펴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께서 훨씬 더 기다리시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훨씬 더 기다리시겠죠? 주께서 오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복음전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께서 오실 수 없게 만들어 놓고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얘기가 50년 전, 100년 전부터 했고 1호 협력이 다 되었다고 시골 가라는 얘기를 갖다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해왔지만은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의 재림을 계속 지체시켜 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도니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압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에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마지막 시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1844년도에 우리 재림교회는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1844년도에 재림교회가 애굽에서 나와서 모든 오류에서 나와서 사실은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면서 출애굽의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후에 광야를 돌고 있죠. 그런데 40년이 아니라 그 4배인 160년 동안 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4대째, 여러분 한 세대는 성경에서 40년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40년 한 세대를 돌아서 한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40년 한 세대를 4배로 늘려서 160년 동안 광야를 돌았습니다. 우린 그 제4대째 후손들의 맨 마지막, 그 끝에 있는 마지막 세대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사실 참 심각합니다. 복음전도 695페이지와 696페이지는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전도 695페이지와 696페이지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인간에게 보내는 저들의 기별에서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것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내 앞에 제시되었다. 이 기별의 초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오래 지체된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가 바랐던 것만큼 그렇게 속히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어떤 잘못이 있단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는 둘 다 조건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천사가 말이죠. 계시 가운데 우리 화이트분의 곁에 와서 말씀을 할 때 늘 너무 촉박스럽게 말했기 때문에 오 화이프님께서 예언하시네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말씀을 아주 급박하게 항상 쓴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정말 곧 1월 협님 오는 것 같고 곧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처럼 정말 매일 눈을 들어서 정말 하늘을 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촉박한 심령을 가지고 계속 예언의 신을 기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에 잘못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과 경고는 다 조건적이라고 여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말이죠. 화이트님께서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너무 마음 가운데 너무 촉박해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참석한 이 장례식에 모인 이 조객들이 다 죽기 이전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그런 말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다음부터. 그 이제 장례식 온 사람들 명단을 다 적어가지고 누구 죽었다. 다 이름을 써가지고 한 사람 지우고 두 사람 지우고 나중에 그 장례식에 있었던 어린 아기까지 다 죽기까지 전부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계산하고 보았어요. 나중에 아기까지 다 죽은 다음에도 예수께서 오시지 않자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재림교인들의 심령이었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심령들의 그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두려워서 기다리지만 마음 가운데 재림을 위한 자기의 준비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예언의 그 약속과 경고는 항상 조건적이었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지상에서 마쳐야 할 한 가지 사업을 맡기셨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해져야 하고 신자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이루시고자 들어가신 하늘 성소로 행해졌어야 한다. 두 가지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 좋으세요? 안 좋으시죠? 첫 번째 뭘 한다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두 번째 주님을 따라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안식일 개혁이 추진되어야 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에 무너진 데는 수축되어야 하였다. 기별은 힘센 음성으로 선포되어 지상의 모든 거민들이 경고의 기별을 들었어야만 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 흠없이 주님의 앞에 서도록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4년에 대실망 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길이 열리는 대로 연합하여 나아갔다면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저들의 노력에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며 사업은 이미 마쳐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 후에 생긴 의심과 불안의 기간 동안에 많은 재림 신도들이 저들의 믿음을 버렸다. 똑같은 사건이 재림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망 후에 생긴 의심과 불안의 기간 동안에 많은 재림 신도들이 저들의 믿음을 버렸다. 이처럼 사업은 방해를 받고 세상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되었다. 만일 모든 재림 신도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연합하였다면 우리의 역사는 얼마나 크게 달라졌을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밖에 지금 열매들이 다 익어 있고 그다음에 희게 추수가 다 준비되어 있지만은 추수꾼들이 없는 겁니다. 재림교인들 이외에 추수꾼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 그 사실입니다. 제가 반성하니까 주님께서 참 이렇게 답답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추수꾼들이 있어야 추수를 하지. 정말이에요. 저기 밖에 나가서 일월교인들을 빨리 준비시켜서 천열별 준비시켜서 추수꾼 만들어서 큰 소리 외침을 하든지 재림교회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재림교회가 참 잠들어버렸으니까 자 바로 오기 제가 지금 이 교회 오기 바로 한 20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재림교회의 그 졸고 죽은 모습을 설명하면서 통탄하여 가슴을 쳐요. 전화하면서 이러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이렇게 이런 책들이 돌고 있고 이것을 장려하고 있고 참 통탄스러워서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뉴욕 집회에서 이제 끝나는 날 첫 열매에 대해서 정말 열렬히 강의했어요. 그랬더니 이 일월 교인들이 나가면서 제 손을 붙잡고 한결같이 목사님 제가 꼭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 그 말씀 자체가 너무 익사이트한 겁니다. 우린 뭐 항상 들어오니까 흥분스럽잖아요. 오늘날 재림교인들은 예언의 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왜?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요? 저기 장로교에서 그런 걸 갖다가 드려서 사람들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언의 신은 더 이상 우리 재림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부흥을 주지 못할 정도로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처럼 계속 읽습니다. 이처럼 사업은 방해를 받고 세상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되었다. 만일 모든 재림 신도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연합하였다면 우리 역사는 얼마나 크게 달라졌을까?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처럼 지체된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저들을 거룩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약속하셨다. 그러나 이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자들은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저들의 마음은 불평과 반역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주님께서는 저들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킬 수가 없으셨다. 40년 동안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정신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와 똑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체시켰다. 어떤 죄가요? 어떤 죄가요?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불신과 또 불평과 반역의 정신. 그와 똑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지체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 죄악과 슬픔의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게 한 것은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과 세속주의와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여리고성 앞에 선 것처럼 똑같이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서 있던 그 장소가 시딤 골짜기였습니다. 시딤 골짜기. 그것이 길갈에서 길갈.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길갈에 와 서 있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있었을 때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 중에서 광에서 다 죽고 두 사람만, 다시 말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재림교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 거인 같은 사람들, 저 거인들을, 가나안의 거인들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있는 자들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여리고성, 다시 말해서 마지막 바벨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벨론성을 돌다가 맨 마지막에 큰 소리 외침을 할 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자들만 참가할 것입니다. 재림교인 가운데서.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재림교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인지.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참 가슴 쓰린 얘기죠. 다 가나안 땅이 다 와서 그 엄청난 열매의 결과를 보면서도 그들이 불신해서 돌아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재림교회도. 자기 속에 있는 죄악들과 습관적인 죄악들과 유혹들을 승리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재림교회가 지금 광야를 돌았습니다. 160년 동안.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487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인 부요한 여리고 성읍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 비옥한 평원의 변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열대 지방의 윤택한 각종 생산물이 풍부했고, 사치와 죄악의 소굴인 궁전과 신전이 있고, 그 뒤에 육중한 성벽이 둘려있는 이 거만한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전하였다. 여리고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중 하나인데 특히 달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곳이었다. 이곳은 가나안인들의 종교 중에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모든 것들의 중심이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제1보가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마지막 현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우리의 영적인 경험에 똑같은 상징입니다. 똑같은 상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기 전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주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이제 지시를 해주었습니다. 무슨 지시요?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한 지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가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반복되어 있는지 몰라요. 참 놀랍습니다.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나서 나팔을 불라고. 여러분, 누구만 나팔을 붑니까? 나팔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큰 소리 외침이 아니고 뭘 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앞에 놓고 뒤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그 성을 돌면서 나중에 조용히 돌아와서 진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너무 무료한 짓이에요. 그렇죠? 아니, 싸우려면 전쟁하면 한번 싸워야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서 한번 싸워봐야죠. 근데 그걸 말고 못했습니까? 조용히 율법을 뒤에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조용히 성을 돌고 있는 그 지인은 주님의 지시대로 따라 살도록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참 지루하죠. 빨리 세대선언 기별이 끝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제가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준비됐든지 안 됐든지 1월 전 좀 빨리 왔다가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다. 지겹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꽤 많이 듣습니다. 옛날엔 아유, 목사님, 전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마 사람들이 요즘은 지겨운 모양이에요. 사는 자체가. 재림교인들도. 아, 목사님, 내가 준비되건 안 되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와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런 얘기를 꽤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는. 참 지루한 때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말씀처럼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율법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이 함께 크게 소리를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큰 소리입니다.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죠? 만국을 음행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들아.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과 꼭 맞물리는 것입니다. 언제? 큰 소리 외침할 때. 큰 소리 외침할 때. 물론 큰 소리 외침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은 주님의 명령에 대한 조용한 순종을 배울 때입니다. 전적인 신뢰. 전적인 신뢰.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임재 속에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마음을 배우는 때입니다. 교회 증언 3권, 교회 증언 3권 264페이지와 269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리고 도성은 가장 방탕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그 주민들은 매우 부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부를 그 신들의 선물로 간주하셨다. 간주하였다. 그들에게는 금과 은이 풍성하였다. 그러나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그들은 부패하였고 심성 모독적이었으며 저들의 사악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격분시켰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를 향해서 바래졌다. 그것은 요새였다. 그러나 주님의 군대 사령관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늘 군대를 이끄시고 그 도시를 공격하셨다. 누가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천사와 함께 그 성과 함께 싸우셨다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큰 소리 외침과 마지막에 큰 이룰 시험령의 늦음의 성령과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싸우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에게 다 준비된 영혼들한테 우리를 다 데려다주고 설교하고 가르치게 하고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갑자기 이곳저곳을 옮겨주고 천사 일 다 할 거예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똑같은 일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늘 군대를 이끄시고 그 도시를 공격하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육중한 성벽을 붙들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러니까 무너졌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소리 지르는 큰 소음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천사들은 육중한 성벽을 붙들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이 저주를 받아 나합과 그의 가족들을 외에는 모두 멸망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리고를 탈취한 승리는 백성들의 전쟁이나 과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늘 군대를 인도하셨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리고를 탈취한 승리는 백성들의 전쟁이나 과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앞으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결단코 우리가 하는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늘 군대를 인도하셨다. 전쟁은 주님의 전쟁이었으며 싸움을 싸우신 분은 다름 아닌 주님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대요. 우리 앞에는 하늘 가나안이 있습니다. 또 앞에 이제 여리고성이 있죠. 또 하나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바벨론 교회를 의미하죠. 여러분, 다니엘 2장에 몇째 나라가 이제 갈라졌습니까? 이제 두 다리를 상징하듯이 갈라졌습니다. 몇째 나라가? 그게 몇째 나라입니까? 넷째죠. 그렇죠?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로마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진 다음에 나중에 열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국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열국은 로마가 열국이 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지금도 사실은 로마의 바벨론의 정신이 온 세상을 갈라져 있지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음에 다섯 번째 왕국이 무슨 왕국이에요? 다섯 번째 왕국이. 예? 아니요, 다섯 번째 제국이 또 있잖아요. 무슨 제국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오히려 이렇게 컨퓨즈 되도록 제가 그렇게 지금 질문을 돌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왕국이 무슨 왕국이었습니까? 예? 예? 여러분, 다섯 번째 왕국은 또 이 노을 왕국이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자, 여러분들 좀 혼돈되시라고 일부러 제가 돌려서 여러분 좀 잠에서 깨라고 좀 돌린 거예요, 지금 질문을 여러분 좀. 다섯 번째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뜨인 돌나라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첫 번째 왕국의 시대에 첫 번째 사상과 문화가 계속 갔어요. 두 번째 왕국이 생길 때까지. 세 번째 왕국, 네 번째 왕국. 다시 말해서 다섯 번째 왕국인 예수님의 재림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뜨인 돌이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신상의 밑에 있는 발을 칠 때까지 이 세상은 어떤 나라의 사상과 문화가? 넷째 제국. 어느 제국이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이교 로마가 영적인 로마로, 법왕 로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교황 로마의 교육 사상과 교황 로마의 모든 영적인 오류의 가르침과 그들의 모든 교회에 대한 정부에 대한 가르침의 사상들이 세상 교회와 사상들을 다 어떻게 그 진노의 포도주 취해서 다 오염시키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두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 참 앞으로 전쟁은 굉장할 것입니다. 어떻게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것은 세상에는 인간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 시간이 끝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령이 거두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 말합니다. 더 이상 동정심이 없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또한 악의 하늘에 있는 악의 양들입니다. 악의 양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혈과 육으로 쓰이면 안 되죠. 얼마나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곱 나팔 가운데서 배웠지만은 첫 번째 네 나팔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고 다섯째와 여섯째는 동로마 제국의 멸망을 말한 것이고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바벨론 세력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속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바벨론 여리고성의 성벽을 멸망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철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얼마나 충만해야지 악의 영들과 싸웁니까? 악의 영들과 싸웁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보시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여호수아가 예수님 만나죠. 그렇죠?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느니라. 큰 어떤 장군이 말이죠. 칼을 빼고 서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또 하나의 원수와 싸워서 이기게 되겠구나. 그는 조용히 저 큰 성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런 마음 가운데 염려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때 한 장군이 내려왔어요. 칼을 빼들고 손에 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기 전에 부름 받을 때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장소에 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발에서 신발 벗는 경험을 했어요. 그 신발은 무엇입니까? 온데 사방을 다 다니는 곳입니다. 이젠 그것을 좀 벗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거룩한 세상에 때가 묻지 않고 정말 정결하게 나와 하나님만 만나서 무릎 꿇고 주 앞에 주여 하고 부복하는 그런 거룩한 경험한 그런 거룩한 땅이 내 속에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거룩한 땅에 신발 벗고 서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여리고를 칠 것을 지시하시기 전에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내려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내려와서 빛나는 모습으로 장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손에 무엇을 가져오셨다고요? 손에 무엇을요? 칼을. 자, 보세요. 1844년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인도하실 때 재림교회를 마지막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싸움을 다시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시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힘센 천사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어디를요? 바다를 밟고.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몇 장에 있습니까? 10장에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오른손에 무엇이 펴놓였다고 그랬습니까? 무슨 책이? 작은 책이. 그 작은 책이 무슨 책이었습니까? 무슨 예언서? 다니엘서. 다니엘서 예언 가운데 특별히 무슨 예언? 무슨 예언이요? 2300주의 예언.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 사장이 말씀하기를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을 지시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칼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재림교회를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을 큰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 여리고성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를 지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화이트빌에게 예언심과 계시를 주시면서 당신의 백성이 임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영적인 칼인 뭐요? 성경을 들고 있었어요. 특별히 예언을 칼을 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검 아닙니까? 교회 증언 4권 312페이지를 읽겠습니다. 교회 증언 4권 312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실수함이 없는 안내자이다. 그것은 말씀과 사상과 행동에서 완전한 순결을 요구한다. 고결하고 흠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만이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도록 허용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일 연구되고 순종된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에도 낮에도 우리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그 이 세상의 뜨거운 태양빛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죠. 선으로 허락해 주고 밤엔 밝은 빛을 주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고 이 세상에 넘어져서 이 광을 도는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힘을 얻으라고 그 말씀 아닙니까? 말씀 성경은 사람들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았죠. 여러분 참 제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 하루에 한 바퀴 도는 데는 아마 얼마 걸렸을까요? 그 숫자가 많으니까 아마 그 이 장정들만 이 칼을 들 수 있는 군대만 돌았으니까 아마 숫자가 뭐 그 어린 아이와 노인들이나 여인들 다 데리고 돈 것은 아니니까 좀 빨리 돌 수 있었겠죠. 아무리 빨리 돌았다고 할지라도 그 큰 그 군대가 말이 도는데 한 적어도 글쎄요 한 두 시간은 안 걸렸겠어요. 한 두 시간 아마 빨리 걸으면 한 시간 됐겠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 날은 제 7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제 7일 안식일이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안식일이에요. 제 7일이니까. 아마 아침 일찍부터 모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하루 종일 돌았을 겁니다. 하루 종일 돈 다음에 나중에 나팔을 불 때 이것이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이것이 셋째 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셋째 화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크게 불 때 사람들이 이때 지금까지 조용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큰 소리와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이 땅에 함께 내려오셔서 여리고성의 성벽들을 그만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물론 표현이죠. 그러나 천사의 군대에 의해서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큰 소리 외침을 할 때 여러분 큰 소리 외침을 할 때 천사들이 사람들의 귀를 다 붙잡고 우리한테 다 데려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와서 우리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표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 큰 소리 외침을 할 때 우리의 소리 때문이 아니고 천사들이 바벨론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 있는 죄들을 폭로시키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진리의 빛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큰 소리 외침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전쟁에서도 제7일 안식일이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 도는 것입니다. 완전히 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일에 순종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건 거짓말이에요. 상식이지. 사람들을 만나러 왔지 아니면 장사하러 왔죠 교회에. 안식일 지키는 것은 매일의 평소 생활 가운데 주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 안식일에 와서 철저히 안식일 지킬 수 있고 그 안식일의 쉼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안식일 이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지금 조용히 지루하지만은 조용히 바벨론 도성을 돌고 있었던 사람들 언제나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이제 바벨론이 금방 무너질 것을 예언상으로 믿고 순종함에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게 조용히 순종함에 돌던 사람들 가운데들이 앞으로 큰 소리 외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제 미국에 이제 뉴욕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집회를 한 다음에 안식일 날 우리 거기 이제 한 몇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안식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때 우리 집회를 하니까 거기서 한 전도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아마 그분이 미국에서 신학도 하신 분인데 어머니세요. 그 아들과 며느리와 세 사람이 와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다가 우리 그날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그 집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특창을 하는 이제 그런 참 아주 은혜스러운 그런 우리가 이제 모임을 했는데 아침에 그때 우리 신장로님과 정장로님 이제 두 명이 거기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과 그다음에 그 며느리 세 명을 두 명을 데리고 나서 세 명이 아 무슨 찬송을 불렀죠? 아니 우리 이제 내가 저 앞에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교의 태양의 날을 지켜오다가 우리 가족이 오늘 일생 처음으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니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정장로님이 사회하다가 많이 몸 맥백하지 말을 못해서 울기 시작한다. 이게 다 울었죠. 저도 울고. 다 그 느낌. 여러분 마지막 시대 이슈가 제7일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따라온 자들이 최종적으로 순종할 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큰 소리 외침이 생깁니다. 이 큰 소리 외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들을 부르셨건만 재림교회가 이렇게 졸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제가 그 전화를 받고서 저도 가슴이 아파요. 한국에는 교회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큰 소리 외침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체되다가 160년이 지났어요. 40년 광야 도는 것을 4배 이상 해서 160년 지나서 이제 맨 끝에 와서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50년, 내가 어릴 때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50년 지나도 안 오셨다. 뭐 이제 꼭 너무 그러지 말고 은퇴할 걸 준비해라 라고 사는 재림교인들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추수꾼들이 준비될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주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주 앞에.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10페이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토대는 견고하게 서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아신다. 성화된 목사는 그 입에 전혀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는 악의 모든 오점에서 벗어나 대나처럼 개방되어야 한다. 성화된 목회와 출판은 이 불운한 세대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는 능력이 될 것이다. 형제들이여 빛, 더욱 많은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성산에서 경고를 바라라. 성화된 심령을 지닌 주님의 군대를 모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듣게 하라. 이는 그분들께서 들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빛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력한 자를 대항하여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 위하여 경고를 받고 무장하고 전쟁에 나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모든 거짓된 혀는 잠잠해질 것이다. 천사들의 손은 이루어지고 있는 기만적인 꾀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사탄의 누벽들은 결코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승리가 수반될 것이다. 주님의 군대의 사령관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승리할 것이며 모든 반대 세력은 패배할 것이다. 그 어떤 영혼도 하늘이 보내신 기별을 갖고 그들에게 온 하나님의 그들의 기별을 갖고 그들에게 온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그 어떤 영혼도 하늘이 보내신 기별을 갖고 그들에게 온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너무 극성을 부린다. 너무 강력하게 말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흠을 잡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들은 강력하게 말할 것이나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듣는 이들이 당신의 음성이나 당신의 기별에 유의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귀들을 울리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저항하는 이들을 나무라실 것이다. 사탄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 중에 우리를 견책하고 책망하며 우리의 과오를 내어버리라고 권고하는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지게 될 어떤 백성이 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법궤를 지고 돌았어요. 여기 말씀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지게 될 어떤 백성이 있다. 그 전에 말씀하기를 마귀는 주의 백성들을 견책하고 책망하고 우리의 과오를 내버리라고 권고하는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조직 안에 모든 가능한 조치를 다 했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게 될 어떤 백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법궤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은 우리 중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끝날에 꼭 주의 법궤를 지는 백성들 속에 포함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발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서 진실로 울고 회개하는 경험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형식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일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의 짐을 줄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회개 경험들을 각자의 심령과 가정들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의 경험이 우리의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경험인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주께서 마지막 시대 법궤를 메고서 이 성을 돌 사람들 법궤를 메는 자들아 더러운 것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에서 나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그러한 백성들이 준비될 때 저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 이름을 기억하사 주의 천사들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환경들을 그러한 섭리로 이끄셔서 꼭 그런 장소에 거룩한 장소에 주님과 함께 신발 벗고 서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참 최근에 생긴 미국의 정세를 볼 때 이제 정말로 때가 다 되고 마지막 대쟁투에 있는 사건들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될 준비가 다 마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럴 때 재림교인들 가운데 그래도 깨어있는 자들 있겠사오니 주여 그들이 정말 일어나서 마지막 큰 소리 외침에 참여하는 구비조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참으로 지성소를 따라 들어가 자신과 가정들이 어떻게 정결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백성들이 많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요. 그러나 씨를 심으시고 물 주시고 싹 트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업도 주께서 다 이루시는 사업이 아닙니까? 전쟁은 주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여 마지막 추수꾼들 주님의 군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여 그러나 주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을 남겨두신 것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 낙심치 않고 마지막 백성들로 준비되게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이 주님 안에서 쉬고 하늘의 절기로 좌지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일 빛 예배 설교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며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애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 빛은 미국과 카나다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연구 단기 코스와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셔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번호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